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강릉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건축되고도 한 번도 안 와보고 이번이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이래 좋고, 야, 왜 한 번도 못 와봤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왔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이 교회와 종을 향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목이 눈물만큼 조금 열었는데 이 교회가 또 종이 그래 기뻐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죄 짓고 살았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작에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었더라면 내가 그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건데 하는 후회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여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8절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리고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대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이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두수와의 한 세기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7장 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2005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이탈리아에 선교를 하러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이 저들 교회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욥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 이제 그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참 좋은데 보니까 비행기 뒷골랑지에 뭐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야, 가는데 기왕 하는 거 잘해봐야 되겠다. 그 배려먹을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붙어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뒤따라오는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살면서 뭐든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면요. 잘해보고 싶은 겁니다. 언어도 잘해보고 싶고 전도도 잘해보고 싶고 성경도 잘 읽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사는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으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따라 산 거예요. 그 내게서 못하는 게 나타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그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 그런데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데 제가 사는 실제의 삶은 못하는 게 나타나면 부족한 게 나타나면 저는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면 아이고야 내가 이걸 못했네. 아이 은혜 입어서 잘해봐야 되겠다. 은혜를 입으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잘해가지고 뭔가 막 잘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못하면 내가 은혜를 못 입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지? 마음을 낮추면 은혜를 입을란가? 마음을 또 낮춰봐요. 나름대로. 그런데 아무리 낮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길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전봇대가 와서 때린다 하는데 뭔가에 어떤 생각에 탁 잡혀있고 도취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 모습을 못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높아지고 나를 믿는 마음이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아무리 내게 옆에서 아내가 이야기해주고 주변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해주고 교회가 나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줘도 들을 수가 없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가 잘하면 저런 소리 쏙 들어가겠지. 그래 잘해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언어를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동화책이나 어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 없어요. 콩지파치전도 다 들어가지고 알고요. 놀부전도 들어가지고 알아요. 저는 책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줘요. 가까운데, 집에가 가까운데. 왜냐하면 넣어봐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원서만 넣으면 되는 저 집에서 한 80km,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써주더라고요. 그래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뭐하고 살았겠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 살았겠습니까? 예. 하여간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데 전혀 취미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냥 한국말도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지고 배워서 알았지. 무슨 동사가 뭐니, 뭐 명사가 뭐니, 무슨 뭐 추상명사가 뭐고, 뭐 그 다음에 뭐라 형용사가 뭐고. 저요, 이탈리아 가서 공부하다가 그거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뭐 동사 옆에 뭐 형용사가 온다든지 뭐 명사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알아야 공부를 할 건데 몰랐어요, 저는. 무조건 외우는데 외워도 그게 그냥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주세요. 그 정도 외워지지. 말을 못해요. 이게 뭐 이렇게 안 맞으니까. 한국말로도 내가 명사라는 뜻을 제대로 몰랐어요. 사전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게 명사인지 무슨 뭐 형용사인지 아니면 무슨 뭐 동사인지 이걸 사전에 보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찾아보래요. 그럼 찾으면 내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제 단어 하나를 찾는데도 5분, 10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뭐 열심히만 하려고만 하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라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요. 언어도 그렇지요.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사람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있잖아요. 그냥 만나면 친구가 돼요. 아주 이렇게 그냥 가깝게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처음 만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이 이탈리아 사람들 친절은 거의 90% 가짜니까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친절을 베풀어주면서 뭐 이렇게 수면제를 타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본대요. 또 그런 소리는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만나도 뭔가 경계를 해야 돼. 아마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게 선이냐 아니면 이게 악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한 3년, 4년을 사귀어도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믿든 안 믿든 카톨릭 사상이 있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데도 숭배는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화가 나 있을 때 그 이제 하나님이 화가 막 나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가서 기도하거나 바로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화를 내니까 옆에 이제 어머니가 왜 그러냐, 집에서도 그러죠. 어머니가 옆에서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면 화가 좀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로 마리아를 세워놓고 살아요. 중보자로.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고 다 그래요.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요. 로마 시내는 100m에 하나씩 성당이 있어요. 아 정말 거짓말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그래요. 100m에 건너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물론 크기의 차이가 좀 있지만 정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성당마다 들어가 보면 꼭 우리나라 그 뭡니까 이렇게 이 미신들 섬겨놓고 왜 굳히는데 그때 뭐라 하죠?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무당집, 예, 무당집처럼 희한한 그림 그려놓고 밀랍 인형으로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가지고 피 질질 흘린 거 해놔두고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싫든 좋든 성당은 딱 세 번을 간대요. 처음 태어나가지고 유아세례 베풀 때 그냥 전통으로 그냥 부모가 그냥 데려가서 유아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한 번씩 간대요. 그리고 장례 이제 이렇게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간대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나 자네 저 뭐냐 죽으면 장례에 나 못 봐줘. 그러면 그 말이 제일로 두려워한대요. 이 사람들은 신부가 장례별을 드려줘야 그 어떤 그 정성으로 어디 뭐 천국 가는지 그렇게 어떤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어떤 그 의식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해석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것도 어느 이제 신부나 어떤 단계가 있어야 이걸 이야기하지. 저같이 동양인이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모욕이에요.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을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뭐 콧방귀나 끼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들지요. 또 이제 살면서 이 보니까 이제 이 제가 이제 38인가 하여간 선교를 나갔는데 1년, 2년 이제 처음에는 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뭐든지 다 했는데 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도 한 번씩 사러 가면 그 쌀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 바구니 이렇게 이제 구루마 달린 거 이거 하나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 써가지고 이제 빛발해가지고 아주 그 썩음 털털하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아들들이 세 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더라고요. 가져와라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가져와요 그냥. 근데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사춘기라서 그런 건 몰라도 여자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아, 창피해가지고 안 가져오려고 해요. 이거 새 거만 몰라도 이렇게 큰 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없이 형편의 가치고 내 자신의 가치니까 돌아올 때 꼭 슈퍼마켓 같은데 한 네 군데 들려요. 그래서 내가 살 품목을 딱 적어가고 가가지고 한 푼이라도 싼 데를 가요. 예? 그렇게 이제 사라지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 이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점점 그 어려움 속에 형편 속에 내 마음은 빠져들어가지만 눈으로 성경은 봐도
또 모임이 있으면 모임 가가지고 교제는 듣고 말씀은 듣지만 그때는 좀 뭔가 알 것 같고 그때는 또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에 막 어떤 믿음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형편 앞에 와서 살면 또 형편에 갇히고 또 문제에 갇히고 이 사람들 너무 그래.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바구니 들고 다 남들 다 차, 그러니까 동유럽은 못 살고 서유럽은 잘 사는 이렇게 딱 동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유럽은. 저 못 사는 나라도 다 차 타고 다니는 나는 이게 뭐야.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어느 이제 시점에 이제 내가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딱 다다랐을 때 결국은 제가 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이리 와라.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산다. 당신아 나하고 맞는 게 뭐가 있냐.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거 이거 질리죠. 지겹다 이제. 여기서 고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제가 앉혀놓고 당신은 막내를 데려가라. 막내가 당신하고 많이 닮고 성격도 같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또 보니까 당신이 막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둘째가 저하고 판박이박해요. 누가 봐도 다. 그럼 둘째 저 문디 새끼 저거 하고 하면서 네? 지 애비 닮았다 하면서 그래 내가 당신 말만 따라 문디 새끼들 내가 데려갈게 둘이. 그러고 이제 큰 놈하고 둘째 놈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막내는 자네가 데려가.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거야. 그래도 그러는 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살면서 제가 참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생각을 하나 받아들였냐면 제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어느 시점에 그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방끈이 짧고 우리 집사람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저보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집안이 좀 뭐라 할까요? 콩가루 집안이다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거시기한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집안은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뭔가 이렇게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짜져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공직자여가지고 그러신지 몰라도. 그리고 또 뭔가 좋아하는 것도 별로 맞는 게 없어. 그리고 똑같은 것도 코스모스를 봐도 나오는 노래가 틀려. 우리 집사람은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저는 코스모스 이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예? 생각하는 게 틀리고 보는 게 틀리더란 말이죠. 그래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냥 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얘 교회와 왜 다르냐 뭐 어쩌냐 하면서 맨날 뭐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나 받아들였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변형이 딱 돼가지고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끊임없이 이제 그래도 내가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데 참아야지 하다가 어느 한계점 다다르면 이것이! 하면서 이제 미치는 거죠. 또 참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저것이! 하면서 또 이제 미치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 교제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좀 괜찮다. 나를 믿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마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남의 이야기는 못 듣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도 막 너무 갈등도 심하고요. 전도도 안 돼요. 뭐든지 원망 불평밖에 안 돼. 내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래 이제 제 아내도 다 불러놓고 막내, 큰 놈, 둘째 놈, 나. 가정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도 더 못하겠고 전도도 더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게 뭐였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살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가 있어야만 이제 더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이제 갖추어져 가는 건데 다른 분들은 다 비자 받아가지고 잘 살고 영주권까지 받아가는데 저만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 또 남하고 비교되는 그 비교심이 있잖아요.
같이 나왔는데 어째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집은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막 또 혼자 예? 또 가슴이나 치고 있고 그러면 또 마음이 어려우면 어렵다 해야 되는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모임 가지면 에헤이 또 그러면서 이제 또 큰소리 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도록 비자 문제도 막으시고 다 막으시더라고요. 다 진짜 막 너무할 정도로 막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내게 길이 없지만 엘리사에게 가면 길이 안 있겠나. 마치 생도의 아내가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 남편이 섬겼던 엘리사,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묻고 엘리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엘리사가 해준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여인이 놀라운 걸 발견하듯이 제 마음 안에도 야 그래 내게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 한국에 나와야 이제 만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뭘 믿었냐면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갈 때 내가 가고 싶다 내 의지가 전혀 포함 안 됐고요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의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낸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돌아오는 것도 분명히 나는 끝났지만 내가 결정해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제가를 바꿔 가고 싶더라고. 근데 목사님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러시아에 상페드르부르크에서 이제 캠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유럽에는 그 영국 런던에가 이제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자가 없으니까 이 이탈리아에서 러시아 들어가는 비자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영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에 들어갈 비자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이제 뭐 집에 앉아가지고 뭔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비자도 못 받고 남들 다 가 있는데 그 혼자 이제 쭉 있는데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라도 말씀 듣잖아요. 예? 주일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탁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 이번에 내가 유럽에 2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안 들어오고 그 2주 동안 가 있는 나는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닌데 러시아 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다가 다시 그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게 갑자기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은 우크라이나 가는데 비자가 없어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 목사님 만나게 하락하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표 끊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거든요. 가다가 하여간 뭐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비자 없고 뭐 서류가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한 40분 경찰에 잡혀가 실랭이 했지만 하여간 은혜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3시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제 3시 반에 다시 가서 노크를 했어요. 딱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교제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전영재 미안해. 어? 내가 이 시간 참 중요한,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남에게 뺏기기 싫어. 돌아가.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는데. 속에서 갑자기 아멘 하겠습니까? 은놈은 내놓은 자식이고 은놈은 귀한 자식인가? 속에서 막 희한한 게 또 올라와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목사님 들어가셨었는데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야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 지금 형편 아시냐? 나 진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푸념 반, 뭐 투정 반 하면서 이제 누워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 후에 이제 4시쯤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목사님 찾는다고 얼른 가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방에 탁 갔는데 이제 목사님 계시고 제가 이제 앉았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 7년 거의 8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 앞에 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정도 잘 안 되고요. 전도도 잘 안 되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요. 이렇고요. 천주교가 어떻고요.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한 5분 걸쳐서. 목사님 이야기 다 들으시더니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탁 펴셔가지고 야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에서 나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됐냐 안 됐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지? 예. 이해가 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일어났습니다. 걸어가 안 걸어가? 걸어갑니다. 이해가 돼? 예. 확실히 이해가 돼? 예. 말해봐. 아니 말을 하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잘 모르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이탈리아에 살면서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했으면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들을 또 쫙 설명을 해드렸어요. 목사 한마디도 안 들으시고 어이 잘 들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 그렇지? 예.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지? 예. 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들었어. 그렇지? 예.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돼? 예. 확실히 이해가 돼? 예. 믿어져? 예. 아니 분명히 목사님 이야기할 때 마음이 막 끌려가는 것 같고 이해가 되고요. 분명히 아 일어서는구나, 걸어가는구나, 아 그렇게 되겠구나, 끌려가는데 말해봐. 아니 말해보라 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다시 또 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속이 없는 게 나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없는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것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꺼내려 해도 없어. 다시 나는 내 생각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상담하면 또 이야기해요. 30분의 대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하도 답답하시고 안 돼 계셨는가. 뒤로 벌러덩 누우시더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되시더라고. 그러면서 다리를 딱 들더니 요 다리 봐봐. 다리 봐봐. 저놈의 다리 봐봐. 이거 38년 동안 안 써가지고 막대기야 막대기. 말은 막대기라니까. 그런데 이런 병자가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어. 그렇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납니다. 걸어가 안 걸어가? 걸어갑니다. 이해가 돼? 예. 믿어져? 예. 말해봐. 또 저는 내가 이탈리아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더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누우시더라고요. 똑같이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물으시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1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영암에 전라도 영암에 갔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 이천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천에서 제가 선교지로 이탈리아 로마를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13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요. 설교도 많이 해보았고요. 그리고 교제도 많이 해보았고요. 아는 말씀은 정말 이 노트에다가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내가 지금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거기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만한 말씀 한마디가 없고 나는 내 마음에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지식밖에 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나를 잡아주거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거나 나를 이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또 이 슬픔에서 이 형편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라 이론과 지식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형식적으로 산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아니 아세요?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려고요. 전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가 다 형식적으로, 예? 전부 형식적으로 제가 산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을 배워도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님의 꾸중을 들을 때 그냥 그 앞에서 예예하고 그냥 임시로 그냥 들었지. 내 마음 안에 말씀 한마디를 담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을 그날 보면서 그 말씀이 없는데 뭐만 가득 차겠습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막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면서 아는 지식들 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딱 했더니 목사님이 또 물으세요. 어이 전영재, 자네 진짜 해보니까 안 돼? 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로마서 11장 32절을 펴서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뭐 하시려고요? 오전 A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죠? 그 정도 성경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뭐 하시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목사님 물으셔요.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셨어? 예, 긍휼을 베푸시려고요. 다시 또 읽으래요, 성경을. 그래, 이제 틀렸다는 거잖아요, 대답이. 그래, 또 물으셔요.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예. 하나님이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냐면, 한번 생각해봐, 전영재.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야? 긍휼을 그냥 주실 수 있잖아.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근데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다가 두냐, 주냐? 하나님이 못된 심술쟁이야? 자,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이 어디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곳에다가 두셨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살려고 했냐면 이제 내가 순종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잘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뭔가 해도 은혜를 입으려고 잘해보려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같이 해보려고 했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불순종이 나오면 이러면 안 돼. 들어가.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와 종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모양내기 바빴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더라, 눈치를. 목사님이 오늘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 아니면 어디 뭐 교회가 좀 분위기가 어떤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눈치 보고.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셨으면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순종이 나와야 돼요, 불순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예? 그 불순종을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어떻게 막 은혜 입어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순종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긍휼하고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은 아버지가 주는 게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도 하고 다 줘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더라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나름대로 순종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다 잘하는데 아버지가 주는 긍휼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져 가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거스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야, 정말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셨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 당연하네. 못하는 것이 당연하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했을까? 목사님, 내가 정말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저는 못하는 게 당연한데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네 정말 못하겠지 이제. 예, 안 되지. 예, 그래 나는 19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았어. 하나님이 은혜로 19살 때 내가 뭘 해도 실패하고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인간의 의지나 각오가 아니야. 그때부터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더라. 근데 자네는 자네를 믿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자네를 믿으니까 자네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또 묻더라고요. 여자가 10명의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11번째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남자의 씨가 있어야죠. 그래, 그건 잘한다. 어이, 생각해봐. 10명을 낳으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경험을 했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쯤은 경험이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10명을 낳아봤으니까 11번째는 한 번쯤은 경험이나 방법을 아니까 그 경험이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안 됩니까? 그거 알면 신앙 쉽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았어도 나는 내일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다. 내가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나는 내일이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주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자네는 자신만만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네를 믿는 마음이 크니까 그냥 하면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게 묻더라고요. 자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하나님 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지? 저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요 안 되는 게 잘 되고 막 뭐가 막 꼬여갖고 있는 게 잘 풀리고 막 은혜를 입으면 막 이렇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 일한 게 하나도 없어. 자동차를 살려고 해도 사지기를 하나, 뭐 전도를 해도 사람이 구원을 받나, 무슨 뭐 근다고 아내하고 사이가 좋나,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예,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실란가 하고 이제 귀를 최대한 크게 열어가지고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일일세. 자네 정말 해보니까 안 되지? 예. 그래, 하나님이 자네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야, 순종할 수 없는 걸 알게 하시려고 불순종 가운데 두셨는데 그러면 내가 순종,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내 자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고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묻더라고요. 시베리아에 가서 바나나 나무 심으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아니, 시베리아에 바나나 나무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심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것만 알면 신앙이 쉽대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선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걸 기대하는 거 미련한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왜 미련한 짓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게 선한 게 없는데, 선이 안 맺혀지는데, 선을 맺히려고 애쓰는 거,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미련하고 미련한 것이지 이게 영리한 겁니까? 시베리아에 바나나무 안 되면 바나나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아니, 그 나는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신앙 그렇게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 것만 가져다가 살면 돼. 예수님 것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쉽다, 신앙이.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제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한마디 던져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다 실패고 안 되더라고요. 마치 30만 병자가 그 자리에 누워서 나아보고 싶었지만, 애를 썼지만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가족도 떠나가고, 아니면 친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병자가 38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했던 모든 기대가 이제 끝이 나서 그동안 있었던 사람도 떠나가고요, 넣어줄 사람도 떠나고 자기 혼자잖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 싶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주님 질문했을 때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나도 낳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걸 발견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렇게 낳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구나, 내게는. 그러면서 그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그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중반부부터 보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쭉 전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부분, 주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몇 마디 듣다가 제가, 아, 그럼 목사님, 주님이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비자 주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비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정말 완벽하게 키우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한 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어잡는데 그대로 내 마음이 이끌려 가더라고요.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살았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아내가 좋으면 좋았고 싫으면 싫었습니다. 내가 볼 때 이탈리아가 좋을 때 좋았고 싫을 때 싫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자매가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거죠. 내가 볼 때 교회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종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가, 내 자신밖에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어떠한가? 저는 그 마음밖에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이 말씀을 주님 주시면서 주님이 어떠하신가? 야, 주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야, 주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야, 주님이 내가 이탈리아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탁 해놓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방금 전까지 절망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내 마음 안에 소망을 찾아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절망밖에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정말 너 막내 데려가라, 나는 큰놈 둘째, 내 마음 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소망이라고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없는 기쁨을, 소망을, 행복을 막 만들어내 주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를 품었는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저녁에 잠자리를 들려고 할 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길을 걸을 때도 생각이 나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와서 선교사 모임 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어떻게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십니까?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말고요, 노트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단 한마디의 말씀만 여러분 속에 한마디만 들어간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항상 우리 속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 속에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너무 많은데 어려움 속에 갇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 한마디가 마음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말씀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죄사함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죄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기분 따라 의롭다고 말하는 건 그건 구원 아니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안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항상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이번에 어떤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자 문제도 해결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문제를 좀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비자를 왜 받으려고 하냐. 저는 이제 다른 유럽은 한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하나 비자만 가지고 있으면 돌아다니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만으로 18세가 되면 비자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공부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이제 비자를, 이탈리아 비자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을 들어갔네요,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막내가 이제 1학년 들어가고, 아, 가만히 있어. 이 참 계산이 잘 안 돼요. 역시 참 그 시기 합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가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뭐 비자도 없이 들어갔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뭔 건물 하나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학교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학교 좀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사람 만난 사람이 그 학교의 교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넣어줬는데 막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뭐 집에 데리고 있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아, 왜 그러냐고. 유치원 내가 소개해 줄 테니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무슨 뭐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뭐 해가지고 국가에서 뭐 책값도 나오고 급식비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한번 신청해 보래요. 그래가지고 뭐 비자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어. 여권밖에 없어. 그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넣었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식비 면제도 받고 뭐 책값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다 하니까 변호사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거 받기가 쉽지 않대요. 그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고 살았냐 하더라고. 자기가 변호사인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고. 이해가 원래 우리가 사는 삶이 이해가 안 되는 삶으로 살아요.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는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야 어쩔 때는 막 야 이 도끼자루가 물속에 빠졌는데요. 도끼자루 막 떠오른대요. 그 말씀을 줘. 그럼 야 그럼 이 말씀도 하나님 뭔 일 하시겠구나. 그때는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서 말씀도 어디로 가볼 거 없어. 말씀은 일회용이야, 일회용. 마치 일회용 주사기처럼 그냥 어려움 하나 해결하려고 말씀 붙든 거지.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 안에 들어오면요, 이 말씀은 안 나가요. 여러분, 죄산 받을 때 들어온 말씀이 나갑디까? 항상 살아있습디까? 여러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마음 안에 심어주시면 그 말씀이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요.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붙드니까 그렇지.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어쩌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이죠.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면 여러분 씨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씨 속에 사과의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속에 소망이 들어있고요. 말씀 속에 희망이 들어있고요. 말씀 속에 꿈이 들어있고요. 말씀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단 말입니다. 그냥 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를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업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가정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남편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내가 정작 어려울 때, 내가 형편 속에 빠져갈 때, 문제 속에 빠져갈 때,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 정말 형식적으로 산 거 맞죠? 저만 이제 전 형식이니까 저만 바꾸면 다 바꿀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이 말씀 한마디가, 요한일서 4장 17절 이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제 마음에 너무 큰 소망들을 주는데, 날마다 내가 어떠한가를 살피지 않고, 주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내 가정에 이런 불화가 있는데, 또 아니면 내 앞에 이런 비자 문제가 있는데, 주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의 어떠하심을 묻다가 보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이야기를 해주셔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당신의 뜻이 그러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이 화답할 수 있고 말씀이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저를 통해 나타난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 없지만, 저는 이 말씀만을 믿다가 죽을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을 주셔요. 내가 이래 막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주더라고요. 아이고, 전 목사님, 원래 전 목사님은 주둥아리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거 또 전 목사님 저 주둥아리밖에 없다는 소리 들었지라도 마음껏 외치고 오세요. 참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분은 나보다 훨씬 낫다 싶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비춰져요. 여러분 항상 악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항상 악하다고 믿습니까? 저도 항상 악하다는 말, 그 말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악하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요. 열왕기상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는 읽고 뭐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요. 여기 7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자, 여러분 여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형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그 말은 지금 뭔가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정사를 봐도 제대로 못 보고 뭔가 곧 이제 골골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아직 후계자는 삼지도 않고 있지요. 나란 일은 바쁘지요. 그래 이제 아도냐, 다음에 왕이 누가 될까? 나도 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군대 장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아비아달님, 우리 모든 군대는 당신을 이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하면서 군대가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의논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 모든 제사장들은 아도니아 당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아니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 와가지고 아이도벨에게 이렇게 이제 뭐 왕이 되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정세를 이렇게 자기가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늙었지요. 이제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군대장관도 자기 편, 제사장도 자기 편,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쫙 갖춰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의 조건이 갖추어져 가는 곳이지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다, 이 아도니아가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나팔을 쫙 불면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죠. 결국 왕이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거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볼 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가서 왕의 나팔을 불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탈리아에 살면서 비자가 될 만했던 내 인간적인 조건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조건을 따라갔지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데 하나님을 진짜 구하지 않고 살더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내가 이 길을 가면 아도니아처럼 죽고 망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저를 이곳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선교사 모임을 주시고 또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악을 지적해 주십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의 어떤 조건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당신의 이끌림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사람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당신이 아니면 한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조건을 내가 보는 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애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는요, 금을 만들려고 그 이제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람들 거기다 가둬놓고 그 어떤 재료만 넣어주고 계속 혼합하게 했어요. 근데 비슷하게 구리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동도 나오고 나오는데 금은 안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 연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연금술사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을 했습니다. 내 것으로 안 되는데 나는 내 것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만들어내보려고 용을 쓰고 살았습니다. 금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집니까? 이미 믿음은 만들어져 있고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종이 있고 믿음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큰소리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세포트 훈련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포트 훈련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예? 주인이 아닌 사람이 뭘 던져준대요. 그러면 세포트 가서 하고 먹으면 그 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막 온 입안을 헐게 만든대요. 그럼 주인이 가가지고 이 미련한 놈 왜 먹었어 하고 이제 다 가시 빼주고 상처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또 어떤 고개를 하나 던져주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가시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발로 탁탁 눌러본대요. 가시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또 더 없어 먹는데요. 그 먹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막 쓴약 뭐 막 설사하는 그런 거 막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나면 막 배가 아파 죽는데요 또. 그래도 이제 한 이틀 굶는 게 보면 또 먹는데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세파트가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까지 말이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주인이 주지 않은 것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훈련이 끝난대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나는 다른 음성을 듣고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음성만 듣고 싶은데 제 마음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비춰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출애굽기 2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히브리 종이 나오더라고요. 그 히브리 종이 밖에서 뭘 하다가 실패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종으로 팔려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그 유대법에는 6년 동안 종사를 하지만 7년째가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들어와서 막 이제 먹을 거 주인이 주니까 받아 먹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장가도 보내줘요.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 장가를 보내주다니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자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죠? 아이고 저도요 성경학교 훈련 받다가 아이 그 영암으로 첫 사실 나갔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호칭이 바뀌더라고. 형제님에서 전도사님으로. 어메 그때 얼마나 항송하던지.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뭐 전도사야.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목사님으로 호칭을 또 바뀌어지네. 우미 나 같은 놈이 뭔 목사야. 또 좀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이래. 우미 나 같은 놈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막 또 싫은 소리하고 네 생각 버려라 막 막 뭐라카고 그러면 아따 언제까지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참말로. 막 또 주둥이 대빨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종이 6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주인이 잘해줄 때는 감사하고 안 해줄 때는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 마음 따라 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6년이 끝나고 7년째가 되는 날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선택을 해야 돼요. 나갈 거냐? 남아있을 거냐? 여러분 남아있으려면 이제 자기 마음으로 못 살아요. 자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길을 버려야 돼요. 정확하게 6년째가 끝나고 7년째가 되는 그날 선택을 하는 그날은 더 이상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길을 가지고는 못 살아요.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나갈 거냐 남을 거냐. 이건 누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인의 은혜를 입을 때 주인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어땠나.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갈 때는 어떻게 됐지? 그날은 이제 정확하게 셈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 종이 탁 결정을 내리는데 야, 내가 내 생각 따라 살아 다 망했는데 그래 주인이 주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내가 그때 행복했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그날 딱 결정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귀를 뜯더라고요. 여러분 귀는 듣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두 음성 들었는데 한 음성만 듣겠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내 이제 귀를 뚫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제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두 가지 음성이 아닌 한 가지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귀도 뚫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세운 종에게 있는데 내가 이 말씀만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영영히 그 주인에게 구속이 된다는 게 행복하더라니까요. 내 길을 버린다는 게 행복하더라고.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하 7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이 사마리아 왕에게 그 아람 군대 어디로 들어오니까 막으세요 막으세요 하면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오지만 문제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다 막아지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왕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나도 왕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을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성을 쌓았죠. 그러면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없지요. 그러면서 이 성이 말할 수 없는 기근 속에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삶아먹는 비참한 성으로 바뀌었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시 이 성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엘리사가 외치는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말씀을 외치더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양식을 보고 양식이 오는 걸 보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양식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데 확인해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고통은 언제 시작하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의 음성을 내가 무시할 때 고통은 찾아오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종을 향해 마음을 열 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행복은 말씀을 가진 종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행복해지고 우리 마음이 교회와 종을 향하여 닫혀지면 형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고통과 기근과 아이를 삶아먹는 이 비참한 성으로 마음이 끌려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마한 불신이라도 내가 이 교회와 종을 향하여 불신된 마음을 조금만 용납해도 그 사람은 고통으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종에게 있는데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의 능력으로 임하려면 종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나도 말씀 받을 수 있어, 나도 알아, 별 방법으로 속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종을 향하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어서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될듯 해도요 다 망합니다. 저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결과적으로 가서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안 그래서 그렇지 자신만만해요. 저는 제 마음에 고통이 왜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야, 내가 종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서 그렇구나. 다시 내 마음에 종을 향하여 한번 그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열고 마음에서부터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 하신 그 말씀을 제 마음에는 요한일서 14장 17절로 제 마음에 던져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양식, 그 말씀 속에 있는 소망, 그 말씀 속에 있는 행복을 만나보니까 야, 내가 종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 열었는데 이렇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닫아서 그렇다. 내가 다시 언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가 보니까 내 마음을 교회와 종을 향해 열었을 때 행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마음을 열고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많이 가니까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지금은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진 교회와 종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나 불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말씀으로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수행회가 끝나는 그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주는 소망과 꿈과 행복이 가득 차서 내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